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올해 안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부흥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데 욕심도 과하지 더 많아지길 원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 숫자에 연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부흥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게 부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배죠, 예배. 그렇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불과 영광이 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웅장한 건물, 좋은 음향 시스템, 좋은 뭐 프로젝트, 뭐 영상 시스템, 또 어떤 교회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부흥된다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보고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멋있게 잘 만들어야 부흥된다고 하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한데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안에 불과 영광이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모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가 그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주제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예요.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가 이제 예배에 관련된 거죠. 제사법.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역대기는 예배의 사례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집과 같은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예배에 관련 책이라고 예배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역대기 전체 주제를 예배라고 볼 수 있느냐? 역대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 또 역대기를 묵상하니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먼저 그 역대기는요. 그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 인용한 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을 인용했는지를 보게 되면 아, 이 역대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다윗 왕 같은 경우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있는 거를 몇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인용하냐면 그 다윗 왕이 잘못한 얘기, 죄를 지은 얘기, 밧세바와 가늠한 얘기 이런 건 다 뺐어요. 그러면 하나도 인용이 안 되고 전부 다 성전에 관련된 것,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묵상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만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하고 많이 결혼해서 나중에 타락했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있어요. 그런 건 다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것만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앞에 그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제목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랑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해 가서 보면서 보시면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는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인용할 때 토씨 하나까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용하긴 인용하되 어떤 부분은 살짝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바꿨을까요?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다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역대기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죠. 어느 산당에서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어쨌대요?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까?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 산당이 크기 때문에.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역대기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합니까? 왜 갔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막, 성전, 성전에서의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역대하 6장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역대기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을 인용하면서 그 중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역대기가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뒤로 가지 못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얘기죠.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감격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역대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역대기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 요즘에 그 역대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역대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구조는 상관없고 그냥 예. 역대기는 역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역대하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족보의 핵심은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역대상 9장부터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작업. 역대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왕은 선한 왕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역대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역대기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역대하 36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역대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성전 재건, 성전 안에서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역대기가 저술된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포로 후기예요. 포로 후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황폐되어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역대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입에 풀칠하기 힘든 것도 알아. 나라가 다 황폐된 거 알아. 나라가 다 망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완전히 황폐화됐던 것처럼 인생이 황폐화되는 그런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역대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나중에 마음 추스리면 그때 와서 예배 드릴게요. 저 건들지 마세요. 아, 한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또 생활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기분 따라 드립니까? 그렇죠? 예.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이 좋아져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기분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닐 때가 사실은 가장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왜요? 예배 드려야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거 기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전환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 먼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뭐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의 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구로 예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배는 신자의 모든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먼저 드리라. 성전 먼저 재건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 불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남아있던 부목사님으로부터 그 어떤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근데 이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대요. 한 번은 손목을 자르려고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한 번은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또 죽지 못해서 또 병원에 실려가고. 이 집사님들이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사도 만나보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배 드렸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여튼 예배에 집중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거의 정상적으로 막 돌아왔대요. 영이 막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니까 예배를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던 주중의 기도에 안 나오고 주일도 그냥 나오는 둥 마는 둥 늦고 그러다가 바쁘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대요. 그러다가 결국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더라도 건성으로 드리게 만들어요. 건성으로. 불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모만 보게 만듭니다. 외형만 보게 만들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예배만이 부흥의 길입니다. 예배가 부흥돼야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예배만 드린다고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걸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번 예배를 드리다도 내가 불밖에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 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네 멋대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되는 재물의 부위를 스스로 막 취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성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왕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에 성공했더니 인생에도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만큼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잘못 드리고 전쟁에서 피하여 죽었지만 이와 반면에 똑같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했더니 똑같이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이기잖아요.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도 죽인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니까 인생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냥 드리셔서는 안 돼요. 예배 당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한 장면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를 꼽으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꼽아요. 역대하 7장.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말하는 책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기 전체를 다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없습니다. 가장 그 최고의 절정을 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 여러분, 그 예배의 불과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그 반응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예배에 나오면 불 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것. 그건 관심이 없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옷을 입었는데 옷이 참 멋있으시네. 아, 강대희 목사님 되게 멋있으시네. 뭐, 찬양 목사님 너무 잘, 와, 목소리가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불 받는 건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적에만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 받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예전 중심의 예배. 왜 예전에 집중하느냐? 불과 영광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그게 예배지. 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불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임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 아까 회복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은 뭐 가정이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고 이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는 게 뭐냐?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부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면 불이 내리고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대요. 근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니까 불이 임해서 제단의 재물들을 다 태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거죠.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뭘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 앞에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불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는 또 다른 예배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도합 14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의 재물을 드리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14만 2천 마리.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밤새도록 아마 잡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행한 후에 또 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도한 며칠? 14일 동안. 하나님이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하고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막 드리면 7일 동안. 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7일 더 드려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14일 동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드리면 되는 건데 2주간 드렸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한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아마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또 다른 예배의 부흥을 낳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은 예배가 더 갈급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축도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축도를 하면 너무 아쉬워야 돼요. 무슨 더 말씀해 주시지. 우리 목사님 한 50분, 1시간 정도 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을까 막. 이게 진정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저자 쓴 콘 월 목사님이 쓰신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주체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충동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다시 또 다른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의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그 위튼 칼리지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책도 있어요. 그때 주일마다 학생들이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막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더러웠던 죄들을 막 고백하면서 너도 나와도 나와서 막 죄를 고백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처음에 700명이 모였는데 이 집회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날에 1,000명, 셋째 날에 1,300명, 마지막에 1,800명이 모였대요. 대개 수업이 끝나고 9시에 모였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하루하루 지나면서 막 4시, 5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수업은 해야 되니까 제발 한 5시 정도까지는 끊어달라고 끊고 그 다음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끊고서 할 정도로 예배가 끝나지 않더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에 불과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부흥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린대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죠, 옛날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뭐만 하면 예배. 뭐 한 주에 뭐 예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언제 세상에 나갈 거냐.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정말로 경험한 예배의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 예배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더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내려오기 싫잖아요. 막. 그렇죠? 그게 예배의 영광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쯤에 그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성도분들은 그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뜨겁대요. 인도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찬송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하나씩 덧붙인대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사를 또 덧붙여.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덧붙여. 어떤 찬송가는 100절 정도가 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 분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한 장 부르는 한 곡 부르는데 100절까지 있으니까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끝나나? 드디어 다 끝났대요. 그랬더니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은혜 받은 한 성도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감격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감격적인 거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청년들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대요. 5%. 청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5%. 청년 이하,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복음화율, 예수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모든 교회들마다 잠들어 있어요. 예배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잠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자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깨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잠잘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큼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불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은 성전 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 때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늦으시는 분들 있죠. 물론 이제 주중기도에는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오시고 뭐 막히고. 주일은 안 막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출근했다 오시는 분 계세요? 주일날 늦으시는 분들 보면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늦으시는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물론 한두 번 뭐 늦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습관화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하며 미디어 금식도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조금만 지루해지면은 드라마,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 오늘 저녁엔 또 뭐 먹을까? 예배 드리면서 저녁 메뉴를 다 짜놓고 요리 방법까지 정해놓고 일주일 스케줄을 다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하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청교도 목사님의 리처드 스틸 목사님이 쓴 그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추하는 책이에요. 강추하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예배 중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간음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면전에 왔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몸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 태양을 향하여 서 있더라.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잡다한 생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이것만큼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문을 닫아서 차라리 못 들어오게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불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 이야기를 하면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리고 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데스토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아시죠? 모데스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우리 저희 교회 분들도 모데스토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모데스토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템플 교회에서 그 드라마를 상영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천국 문과 지옥 불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준 복음적인 그런 연극을 이제 상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3일간만 상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3일만 하려고 하던 것이 7주간 계속돼, 7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주간. 그 당시에 모데스토 인구가 17만 6천 명이었는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 8만 1천 명.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만 3천 명. 6개월 동안에 3만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250개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매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 거야. 예수님 믿겠다고. 막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깽단들이 막 회개하고 막 나오고 깨졌던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3부까지 예배를 늘려서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영향 때문에 모데스토에서는 희한하게 성경책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대요.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부흥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흥이 있기 1년 전에 그 갈보리 템플 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 이듬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모데스토에 큰 교회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9월 5일부터 40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미디어 금식. 단순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주거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